아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혈과 육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어떤 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씨름, 영적인 삶은 영적인 것이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마귀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도록 의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마귀야, 마귀 장난이야, 마귀 탓이야, 모든 것을 마귀가 했다고 해서 마귀로 모든 것을 블레임하는, 마귀 탓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신앙생활은 이 마귀에 대한 전혀 의식이 없어요.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안 좋은 영향력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존재가 마귀가 있긴 어디 있어 하고 요즘 현대 세상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슨 마귀가 어디 있어, 무슨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그의 영향력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마귀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감추고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그 영향력이 어떤 파괴적인 것을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덫을 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많이 포장하고 그것이 과연 마귀의 영향력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막 모든 것이 마귀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한 그렇지 반면에 마귀의 어떤 영향력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너무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도 없고 너무 또한 마귀의 존재가 없다라고 부인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귀와의 그런 치루는 영적 싸움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의 자세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근신입니다.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self-control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스스로의 감정, 욕망, 염려에 대해서 자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이나 욕망이나 염려에 대해서 쉽게 우리의 자제력을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어떤 영역, 어떤 에어리아에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참 약한 부분이야 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마귀는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언제 공격을 하는 것이 베스트 타임이라는 것을 마귀는 더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우리 아내를 취했을 때도 이 다윗이 그 이전까지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된 사람인데 이 다윗을 언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위크니스,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마귀는 그 누구보다도 알고 그 시점에서 마귀는 때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욕망,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잘 셀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욕망, 염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무슨 현대인의 지성인의 요즘 배운 사람들의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의 자기 절제, 어떤 품위 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무슨 어떤 품위 유지,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삶의 한 악세사리의 틀로 박혔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뭐 품위 유지의 하나의 이런 모습으로들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욕망이나 염려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휩싸여 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신의 어떤 절제력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분에는 이 돈이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을 초월하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욕망 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에게는 이성에 대한 감정과 욕망 그리고 염려를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에 대한 그런 감정과 욕망이 젊은 시대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들 그러죠. 통계조사에 의하면 LA나 또 한국에 특별히 LA에 있는 그런 노인 아파트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거주하는 이 노인 아파트에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노인분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성 문제예요. 이성 문제. 통계조사에 의하면 노인 아파트에 계신 분 중에서 홀로 계시는 그 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갈등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이성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또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이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화내는 것, 자기의 그 성격, 이 성내는 것 이런 것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것이 항상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기도 하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컨트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도 않죠. 서로 그런 모든 문제가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것이 절제가 되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갈등과 염려의 문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별력, 자제력을 잃는 그러한 상태에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터치함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어떤 영역의 부분에서 절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마귀가 그러한 어떤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그런 틈에 마귀는 그것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이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파트는 또 뭐냐면은 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잘 분별력하고 침착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영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잠에서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각성되어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있는 스피리추얼 센스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각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깨어라, 깨어 있어라라는 거죠.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깨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쿨쿨 자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서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아리마태 거기 보면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니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왜 다시스로 갈까요? 다시스가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요나가 그 다음에 취한 액션이 있습니다. 배 밑으로 내려가서 쿨쿨 배 밑창에 가서 쿨쿨 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냐면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죄를 지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쿨쿨 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 절제가 필요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나 연약한 그런 영역에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허락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잘 깨닫고 자기 절제 능력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던질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씨름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공간에서 영적인 싸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권면, 아니 베드로 사도의 권면, 근신해야 된다, 깨워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근신한 삶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근신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내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근신의 삶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근신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절제시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욕망에 빠져있는 것보다 내 욕망을 제어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깨어있는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꼭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먹잇거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삼킬자를 찾는다고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동물에 관련된 그러한 TV에서 보면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평상시에는 으르렁으르렁거리다가 먹잇감을 딱 보면요 으르렁거리는 그 포효한다고 하죠. 그 사자가 하는 소리를, 포효하는 소리를 딱 스탑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절대절호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막 달립니다. 마귀가요, 이게 찬스다 아니다라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이 사냥감을 물어뜯는 사자가 이게 찬스다, 이게 기회다 아니다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듯이 마귀도 우리의 허점을 보고 기가 막히게 이때 공격해야 된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아는 존재가 영물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영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먹잇감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시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현대에 살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떠난 삶을 사니까, 아니 성경을 우리가 제쳐놓고 산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과연 있는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런 영적인 씨름, 싸움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싸움을 치르는 자는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9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을 치르는 자의 자세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볼 수가 있을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자의 자세가, 그래 마귀야 한번 나와봐, 나랑 한번 싸워보자, 네가 보이지 않는데 한번 싸워보자 하고 마귀한테 불러낼 수 있어요? 마귀를 보면서 마귀와 직접 싸울 수 있는 분이시라면 뭐 대단한 분이시고 뭐 그런 분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없죠.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를 대적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죠. 첫 번째가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싸워라.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도 믿음으로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굳게 하라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게 하고 확고부동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가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요. 우리는 마귀와 직접 전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싸움이긴 하지만 마귀와 직접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싸우는 삶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믿음을 반석같이 견고한 그 믿음이 있을 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봐야 백전백패입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우리보다 더 힘이 센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이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싸움을 해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이 씨름을, 이 싸움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귀를 대적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 복종합니다라고 하지만 말씀은 복종하지 못해요. 나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얽혀지는 그런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을 풀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마귀에게 나의 허점과 틈을 허락하게 되어서 마귀가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피폐해지고 결국 실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려면은 내 자존심 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선지자가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선지자를 대신해서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울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시합니다. 그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다 결국은 멸망해버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안타까운 그런 시점에 놓이죠.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도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말씀에 철저히 순복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고 할 때 말씀에 순복함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말씀이 구원을 주십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가 중요하고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더군다나 더 열심히 전심전력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하신다는 말은 그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개입해 주셔서 사람의 마음 심령을 바꿔놓으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은혜와 힘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자는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 권위를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이 처음에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예가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그 왜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시험하는 자를 이긴 것은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고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구절인지 아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치? 실력들이 다 좋으시니까. 안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어요. 인용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야 떠나라, 나로부터 떠나라라고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기록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의 권위를 의지해서 그 말씀의 권위로, 말씀의 능력으로 물쳐버리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그만큼 말씀이 작용하고 말씀이 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읽자고 표를 나눠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떤 성도님들은 1년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읽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성경을 몰라요. 그 목사가 강의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립니다. 아니면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면 뭐 다 알아듣시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제 역할이 여러분들한테 엔터테인을 하고 재미있는 소리를 해서 여러분들 즐겁게 하는 게 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최소한 협조를 해주세요. 해주셔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3장 정도의 성경은 본다, 이런 각오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말하는 이 설교가 무슨 말이, 최소한 무슨 말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깨달음이 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런 영적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직접적인 영적인 싸움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거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그의 밑에, 자기 밑에 있었던 그 하인이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 백부장의 멋있는 고백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이기기를 위해서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권위가 있어서 명령하면 사람이 움직이죠. 이거 하라 하면 저기 하라, 저기 가라 하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움직이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음을 이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실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 순종에 대해서 말했지만 주님을 만나는 자 한결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나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런 무가치함을 인정하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느라고 하지만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을 안 읽고 모르고 말씀에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말씀에 반응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에 더욱 반응하려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스며들어와서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 때,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싸움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삶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 안에서만의 삶.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은혜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안에서의 삶이 아닌 은혜 밖에서의 삶을 산다면, 은혜를 떠난 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영적 싸움을 살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해야 돼요. 여러분의 right. You have to give up your own right. You have to surrender your own will t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의 뜻을 완전히 복종시키고 서렌더하고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로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요, 은혜에서,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은혜 바깥에서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은혜 밖에서의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비참하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은혜 밖에서의 삶을 산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려면은 몇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은혜 안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God of all grace. 바로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 걸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관이라는 것은 하나님 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하나님,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쭉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의 백성들과 관계하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주셔서 구속의 길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을 바로 믿고, 바로 가지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 나를 시험 주는 하나, 시험 들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모든 일이 잘 진행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척척 이루어질 때는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 실족하게 되면 은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선이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지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인가? 말로는 안 하죠.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자세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텐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로 망하게 만드셨는가, 그런 하나님인가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그 은혜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입니다. 이 뚜렷한 신관을 여러분들이 바로 가져야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치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이 신관을 바로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온전히 알을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삶은 은혜의 삶과 똑같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구원해 주셨을 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불러주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작정하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그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구원을 단순히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줬다가 또 뺏고 너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구나 하고 다시 그 구원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을 한 번 줬으면 신실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해주셔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그 은혜 안에 삶을 살 때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까?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세요? 온전케 하신다. 여러분 여기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영어 성경 Restore라는 말이 있어요. 회복시킨다. 그대의 온전치 못한 신앙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완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perfect, 완전케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동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어떻게 하시냐.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은 온전케 하세요. 완전케 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완전케 하냐면 예수 우리가 죄를 지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다시 사로잡혀서 말씀에 회개하고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은혜 삶은 우리를 굳게 하십니다. 우리를 굳게 해주세요. 이 굳게 하신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confirm, firm이란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어떤 밖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어떤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잘못하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배교하고 나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굳게 하시고 확실히 하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너희를 굳게 하신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굳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하세요. 구원을 굳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본래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가 언제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기가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 자기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강함이죠. 보통 사람들은 강할 때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약할 때 그때 나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이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에 덧입혀 살 때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이 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케 하시길 원해요.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굳게 변치 않고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강하게, 약하지만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털을 견고케 하셔서 믿음의 털을 세워서 흔들림이 없고 확고부동한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기에는 믿음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이게 지금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그 털을 견고케 하셔서 결코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서 지금은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회복하는,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약하지만 하나님이 굳게 하고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터가 견고해서 확고부동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무슨 삶입니까? 은혜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삶, 근신하고 깨어 사는 삶, 다 은혜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 때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삶을 이겨나갈 수 있고 온전히 감당하며 영적인 대적,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하며 마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 안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견고히 설 때만이, 이 은혜의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구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완성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